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사용 후 나온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아마노유키아 사무총장이 북한이 영변에서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뒤 나왔습니다. 아마노 총장에 이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도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용 원료를 얻기 위한 재처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재처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전투기가 동중국 해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에 또다시 위험한 근접비행을 실시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공중 방해 작전에 나선 중국 전투기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어제 미 공군 RC-135 정찰기에 과도한 근접비행을 실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는 부적절한 비행 사례로 보인다며 매우 도발적이고 불안한 비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중국 인근 상공에서 미 정찰기를 추적하며 방해 활동을 벌인 것은 최근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겠다면서도 미국 측이 또다시 의도적으로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이 중국 근해에서 근접 정찰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새로운 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자사 기자가 우크라이나에서 50km 떨어진 러시아 국경 도시 클린치에서 이동식 군 야영지와 대규모 군병력, 군차량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유럽 동부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곳의 파병 규모를 증강한 데 대응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불법 이민자들이 단지 국경을 무단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어제 판결에서 유럽의 규정은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미 추방 절차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해서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던 아프리카 가나 국적 여성 셀리나 아품 씨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아품 씨는 프랑스 국경인 샤넬 터널을 통과하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하고 벨기에 당국에 송환을 요구했지만 아품 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실시된 6개 주 동시 경선에서 4곳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뉴저지와 뉴햄프셔,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승리했으며 개표가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에 따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훌쩍 넘긴 2,497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디 총리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 합의를 가능한 신속히 발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공동성명에서 가능한 올해 안에 기후변화 협약에 합류할 것이며 이를 비준하기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8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제적인 뉴스 전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무모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은 세계 최악이라고 스위스의 국제무기조사기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미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의 국무부 고위관리는 7일 영국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했을 수 있다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전날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위성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원자로 활동과 농축시설 확장, 플루토늄 재처리와 관련한 활동 자료 등이 이를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이런 정황이 보인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위성 사진이나 첩보를 통해 내린 결론인지 혹은 북한이 이런 절차를 거쳐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이 과거에는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요소들을 외국에서 들여왔었는데 최근에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얻고 있다는 조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주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5월 한 달 동안 두 차례 연기가 분출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며 재처리 활동을 시작 또는 준비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7년 영변 원자로를 폐쇄했다가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국무부 고위 관리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지역과 국제사회 동반국들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함께 행동을 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 아브라모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BOA에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지난 2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을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브라모위치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말과 행동을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국제적인 조치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와 관련해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처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재처리 활동에 돌입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사항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8일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미국과 한국과 확실하게 연대해가면서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7일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했을 수 있다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하루 전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3 합의에 따라 지난 2007년 흑연 감속로인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폐쇄하고 봉인한 뒤 이듬해 6월 냉각탑까지 폭파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채택한 직후인 2013년 4월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얻는 방법은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핵무기 원료물질을 얻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이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해마다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무모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을 시도한다면 포탄이나 핵지뢰를 이용한 운반 수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장관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와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리고 무모한 데다 충동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이 27살에 권력에 오른 데다 너무 어리고 경험도 거의 없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특히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며 올해 관련 실험을 빈번하게 한 건 북한의 기존 행태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년 재임 기간 중 18차례 실시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4년 사이 25차례나 실시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경험이 적고 성격이 급해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다는 평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등 미국의 정보와 국방당국자들은 과거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예측하기 힘든 인물로 노련한 인민군 장성들의 조언을 제대로 듣는지조차 알 수 없어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이모 고용숙이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84년생인 김 위원장이 어려서부터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고용숙은 조카인 김정은이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어머니 고용이가 야단치자 단식투쟁까지 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민구 한국국방장관은 CNN 방송에 이런 김 위원장의 성격들이 북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사용 등 심각한 도발을 할 경우 미한 연합군의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지만 한반도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핵탄두 장착 능력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약하다며 하지만 시험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기술 소형화에 진전을 보이면 포탄이나 핵지뢰 같은 다른 방식으로 이를 운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북한을 핵국가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사드는 한국 방어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종말 단계에서만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제한적 역량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드가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드는 상승과 중간, 종말 단계는 물론 대기권 안팎에서 모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문가와 기술자들의 참관을 허용해 사드의 구체적인 기술 체계를 보고 스스로 판단토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은 전 세계 최악이라고 스위스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전 세계 소형 무기 거래에서 투명성이 최악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스위스의 국제무기조사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는 6일 발표한 2016 소형 무기 이전과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re are Iran, North Korea, Saudi Arabia and the UAE. As you note from this list, it's several countries in the
스몰 암스 서베이의 에릭 버먼 국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를 위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네 개 나라가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25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총 7개 분야에서 43개 항목에 대해 최고 25점에서 최하 0점까지 나라별로 점수를 매겨 거래 투명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범원 국장은 북한 등 네 개 나라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형 무기 거래 실태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적어도 1년간 소형 무기와 부품, 탄약 등을 천만 달러 이상 수출한 적이 있는 49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이 단체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0점을 받아 52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소형 무기 거래에서 투명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과 영국이 꼽혔고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5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9위, 중국은 41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동유럽의 체크에 미화 850만 달러 상당의 부채가 있다고 체크 정부가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국영통신사 CTK는 북한이 체코 정부에 2억 코루나, 미화 850만 달러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TK는 체코 재무부의 2015 대외 채권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체코 정부에 대한 채무는 민간 채무로 분류됐으며 부채 규모는 쿠바와 옛 유고슬라비아, 수단, 이라크, 이란, 러시아, 중국에 이어 8위 수준이었습니다. 1위인 쿠바는 체코에 2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냉전 시절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수송기계와 전동차 등을 수입한 뒤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2010년 체코에 부채 일부를 인삼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체 부채 규모 1천만 달러의 5%에 해당하는 50만 달러 상당의 인삼을 체코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체코 정부는 인삼 대신 북한산 아연을 원한다고 밝혔었지만 이후 실제로 현물 상환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2013년 현재 북한의 대외 부채를 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부채 대부분은 옛 공산권 국가들의 갚아야 할 돈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북한이 진 채무를 대폭 탕감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북한과 채무 탕감 협정을 체결한 뒤 2014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 있던 약 109억 달러의 옛 소련 시절 채무 가운데 90%가 사라지고 남은 10억 9천만 달러는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는 서방 은행들로부터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4년 북한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서방 금융기관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주류를 불법 구매하다 적발돼 현지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외교관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세무경찰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 북한 외교관은 파키스탄 카라치에 주재하는 북한 무역참사부 고학철 3등서기관입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했던 파키스탄 소식통은 6일 BOA에 고학철이 지난해 5월 27일 CC6606 번호판이 부착된 외교관 차량에 구매 한도를 훨씬 초과한 주류를 싣고 가다 파키스탄 세무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학철이 당일 오전 8시 30분 카라치의 제네럴 본드 면세점을 방문해 많은 주류를 구입한 뒤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잠복 중이던 세무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세무경찰은 고학철에게 차량에 매우 많은 주류가 적재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류 구매와 관련해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문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고학철은 소지한 면세 구입 승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외교관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경찰은 고학철에게 외교관 특권은 인정되나 면세 구입 승인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주와 보드카 등의 주류가 차량에 다량 실려 있다며 이는 파키스탄 실정법 위반인 만큼 세무경찰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고학철이 앞뒤에서 호위 차량의 감시를 받으며 순순히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 대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자 경찰은 그를 강제로 외교 차량에서 끌어낸 뒤 경찰 차량에 태워 세무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의 소식통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고학철에게 강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할당량을 초과해 구매한 양주 10여 박스를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가 외교관 신분임을 고려해 공식 사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후 10시 30분경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고학철과 그의 상사인 강성군 북한 무역 참사가 카라치 세무당국의 조사위원회에 출석했는데 강성군은 세무경찰이 빈 협약을 위반하고 외교관을 체포, 폭행했다며 오히려 해당 세무경찰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1년 체결된 빈 협약은 외교관이 주재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고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를 받는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라치 세무당국의 아흐마드 자밀 샤비에르 샤이크 조사위원 등은 북한 공관원들이 주재국 법규를 위반하고 주류를 불법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며 현장에서 압수한 주류가 증거물이라고 언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공관원의 불법 주류 판매가 사건의 본질이며 빈 협약의 외교관 불체포 위반은 부수적 문제라는 게 카라치 세무당국의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지난 4월 29일 할당량의 2배 가까운 주류 855상자를 반입하려다 카라치 동부세관에 적발된 북한 외교관이 바로 강성군 무역참사라고 지목했습니다. 강성군과 고학철은 거듭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추방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카라치에 주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라치를 관할하고 있는 신드주 세무당국은 관련 정황에 관한 BOA의 질의에 7일 현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2년생인 강성군 참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카라치 주재 무역참사부 3서로 근무한 뒤 2014년 현지 무역참사로 재부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한 당국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27일 발표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종합지원대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한국 측 자산의 일방적인 청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에 비해 17% 줄었습니다.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 수도 목표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7일 BOA에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62만 4천여 명에게 1,61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기간 고아원과 타가소, 소아병동 내 어린이 49만여 명과 임산부와 수유모 13만 4천여 명에게 혼합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취약계층 한 명이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은 하루 평균 83g에 그친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64만여 명에게 1,960톤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17%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는 매달 10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실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매달 취약계층 100만여 명에게 5,400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목표 대상의 60% 수준밖에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5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1일 현재 모금액은 절반 수준인 9,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7월부터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개도 60개 시군에서 새 영양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 130위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접속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과 비교했을 땐 1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가 2.0Mbps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아카마이가 발표한 2015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전 세계 평균 속도인 5.6Mbps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2.0Mbps는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약 0.24MB라는 의미로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나 이메일 전송 등은 가능하지만 화질이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감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선진국에선 50Mbps나 100Mbps와 같은 빠른 인터넷 속도를 내세운 인터넷 회사들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미디어 비율이 높아지면서 각 가정마다 인터넷 속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70여 개국 중 13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26.7Mbps를 기록한 한국이었으며 이어 스웨덴 19.1Mbps, 노르웨이 18.8Mbps, 일본 17.4Mbps 순이었습니다. 상위권에 속한 이들 나라들은 북한보다 8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빠른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외 미국은 14.2Mbps로 평균보다 3배에 가까운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러시아도 11.6Mbps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4.1Mbps로 전 세계 평균보단 낮았지만 북한보다는 2배가량 높았습니다. 북한보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 나라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볼리비아, 네팔, 동티모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동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네갈과 잠비아 등 26개 나라가 0.5에서 2Mbps 속도로 북한의 인터넷 속도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동은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를 포함해 예멘과 레바논 등이 2.0Mbps 이하 속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아카마이는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 인터넷 평균 속도가 지난해 3분기 대비 8.6%, 2014년과 비교했을 땐 23%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 유포 등 일련의 사이버 공격들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찰은 올 1월에서 2월 사이에 발생한 3건의 사이버 공격 발생지를 추적한 결과 북한 평양의 류경동이 근원지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27일쯤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이메일을 38,988명에게 발송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박 대통령의 회의 주제 장면에 북핵은 민족의 힘이라는 내용의 자막과 음성을 합성한 것입니다. 발송 계정은 한국의 방송사 두 곳의 이메일 계정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2월 18일에는 한국 경찰청의 현직 사이버 수사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탈북자와 북한 연구자 등 48명에게 발송됐습니다. 대통령 음해 동영상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악성 코드를 심은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1월 11일엔 한국 내 한 대학에 북한 관련 학과 교수를 사칭한 이메일이 언론사 기자 등 83명에게 전송됐습니다. 해당 이메일엔 북핵 문제의 이성적 접근 방식이라는 이름의 문서 파일에 악성 코드를 담은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경유 서버와 악성 코드 제어 서버 등을 분석해 근원지를 역추적한 결과 북한 류경동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이곳에서 접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류경동 인터넷 프로토콜은 지난 2013년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 공격 등 그동안 몇 차례 있었던 한국 내 전산망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때 쓰인 주소라고 한국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 동영상 링크를 담은 이메일 발송은 북핵 정국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의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보입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계속 아주 악담을 퍼붓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이런 사이버 심리적인 일종의 사이버 삐라 뿌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러한 그 방송사 사칭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건은 악성 코드를 유포해 이메일 계정을 탈취하고 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범행에 쓰인 이메일 계정과 악성 코드의 유사성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악성 코드 감염 등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계정 보호와 사칭당한 메일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보는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로 궁지에 몰린 북한으로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여차하면 발뺌할 수도 있는 사이버 공격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늘 동해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북방 한계선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 한 척을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 독려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8일 새벽 3시 40분쯤 북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고성군 동쪽 NLL 남측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오전 7시 10분쯤 NLL 북측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8m, 무게 5톤가량인 이 목선엔 북한 어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흘 전 함경도에서 출항해 조업을 하던 중 배가 고장나면서 표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 어선의 신고로 출동한 한국 해군은 북한 어부들이 남측으로의 망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이들을 북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70일 전투에 이어 6월부터 또다시 200일 전투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어선들이 압박 속에 무리하게 조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0일 전투 기간이던 지난 3월 강풍 속에서 무리한 조업을 벌이다 침몰해 사망한 선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선원들이 수산물 생산 계획을 활발히 수행했으며 70일 전투 기간에 풍랑으로 배가 침몰되는 상황 속에서도 수령 결사 옹위 정신을 높이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8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70일 전투, 뭐 100일 전투, 150일 전투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으면서 그 관련된 성공 사례, 나름대로의 어떤 표창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선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7일 당대회 사업총화 연설문에서 적극적으로 어로전을 벌여 물고기 대풍을 안고 와야 한다며 수산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를 열고 수산업 발전과 물고기 잡이를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만 평양의 매기장과 대동강 양어장, 군부대 산하 수산사업소 등 수산 관련 기관 15곳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나라의 수산부문을 반드시 추켜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내줌으로써 수산부문의 새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빛나게 써나가자고 강조하셨습니다.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수산물 생산 독려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김정은이가 1년 6개월 전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 수산업 진흥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충분한 단백질을 보급하고 그로 인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냥 배 타고 나서 잡아오면 되는 거니까 뭐 식량 환경이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에 말했던 그 수산업 진흥책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한국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지난해 북한의 실물과 산업 동향 평가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가장 생산활동이 활발했던 분야 중 하나는 농축수산업입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변화와 남북경협 추진 전략 자료를 통해 북한의 농림어업이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낡은 어선은 물론 대북 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 등으로 동해상에서의 조업권을 일부 중국 측에 넘기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조업권의 상당 부분을 중국 어선들에게 넘겼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 실제로도 지금 동해 쪽에는 중국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자기들이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지난 2, 3년간 북한의 수산물 대외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면서 현재는 수산업이 외화벌이로 활용된다기보단 북한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수산물 수출길이 막힌 이유도 크다고 정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딱친구라는 이름의 통일 동아리가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통일에 대한 공부와 토론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앞으로 이 동아리는 지역사회 탈북단체들과 연계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니 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 한 통일 관련 내용을 이렇게 취합하고 정리를 해야 하니까 사진이랑
단짝의 북한말 딱친구 서로 뜻이 맞거나 손이 맞아 노상 함께 어울리는 동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는 이 딱친구라는 이름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통일이 돼 북한에도 딱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지은 이름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 통일동아리 딱친구는 북한 인권과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공부를 함께하고 있고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여자대학교 통일동아리 딱친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4학년 유하영 학생입니다.
저희가 바롬3라는 활동을 하는데 창의적인 사회 문제 해결이 주제긴 한데 그걸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주제로 하고 활동도 본인들이 이제 설정을 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통일 주제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자 자발적인 활동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자라는 취지로 이제 해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내나 이런데 그냥 인식조사할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다들 이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준 것 같아요. 쭉 이제 약간 기수가 이제 내려가긴 할 텐데 그 저희가 일단 이번 활동 성공적으로 다 마치면 이런 저희의 노하우 같은 걸 잘 정리해서 다음 쪽으로 이렇게 넘겨줄 생각이에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4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작은 동아리지만 매주 만나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통일부 안에 있는 그런 자료, 뭐 통일에 관한 이해나 북한에 대한 이해 그런 자료도 찾아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각자 이제 자유롭게 스크랩 매주 하고 토의하면서 여러 정보도 이제 공유할 수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통일 관련 신문기사와 자료들을 찾아 공부하다 보니 통일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그런 염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학회 같은 동아리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스터디 활동으로 신문 스크랩을 같이 하고서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을 굉장히 무관심하고 그냥 그런 거를 이렇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선거 전에 뉴스가 났어요. 뭐 이번에 그 선거 출마한 사람들 중에 통일 관련 정책을 한 사람이 11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아 이래도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하는데 과연 통일은 할 수 있을까? 정작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정책 슬로건을 내걸면서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평화적으로 살면 된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통일에 대해서 민족사적 의의랑 저희가 요즘에 살기 힘든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흥할 수 있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고 또 이산가족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신청자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사망률이 정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인도적 차원에서도 저희가 꼭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동아리 활동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이 통일에 관한 동아리를 들어올 것이라고 사실 상상은 못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와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통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좀 북한에 대해서 몰랐었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신문 스크랩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 자신에게도 약간 뿌듯한 점이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지금은 저희끼리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 탈북민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그냥 얘기하고 싶고 우선은 그냥 서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점점 또 넓혀나가면서 탈북민 친구들을 만나는 거 우선은 그렇게 통일이 되는 거 그거를 제일 먼저의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 학교로 갈수록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일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딱친구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수학과의 김나영 학생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건 통일은 해야 한다, 도덕 시간에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통일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심각하면 혐오까지 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 저 또한 약간 그쪽에서 통일 교육을 받으면서 세미나 같은 걸 들으면서 이제 좋은 점이 굉장히 많고 내가 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고서 이제 인식을 개편하고자 저희가 만든 그 모임이 딱 친구거든요.
딱 친구는 앞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공부와 토의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지역사회로 나가 탈북민들을 만나고 통일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학교가 위치한 노원구 지역의 탈북 관련 단체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정보보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지연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 되게 탈북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있는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교육활동을 나가거나 이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해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군요. 오늘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한국 정부가 오늘 최근 일어난 연평도 어민이 중국 어선을 납포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을 항의했습니다. 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지도 단속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 데 이어서 다시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단속은 계속하겠지만 중국 어선의 수가 많아서 사실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한국 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경과 해군이 아닌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와 있더군요.
네네. 서해 5도 해역을 전담하는 특별경비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전담기구라고 하는데요. 내년 정부 조직 계획이 만들어질 때나 가능한 방안이어서 현재 서해 5도 지역의 어민들의 시름을 걷어주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계획입니다. 이것보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고민하고 있는 이 폐선을 이용한 중국 어선의 불법 저인망 그물을 훼손하는 작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저인망 그물 훼손 작전이라는 게 뭔가요?
한국 어선들은 지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쓰지 않은 저인망 그물 중국 어선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어족을 착쓰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어민들은 이게 허가가 되지도 않지만 사실 치어라든지 크기가 작은 꽃게들은 잡히는 대로 살려보내고 있는 반면에 중국 어선들은 물고기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저인망 그물을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에서 폐선이 된 뒤 항구에 묶여있는 어업 지도선에 갈고리를 달아서 연평어장 북쪽 해저에 내려보낸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인데요.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선은 어류의 서식지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곳에 설치된 갈고리가 시시때때로 내려오는 중국 어선의 저인망 그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네. 자, 이 큰 충돌 없이 사태가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하면 1970년대 가난했던 한국을 일으켜 세운 국민생활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다시 이 새마을운동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6월 중으로 지구촌 새마을 추진단이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새마을운동의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입니다.
네.
최근 아프리카 3개국을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아프리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한국 정부 주도로 특별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특정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협업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식 공적 개발 원조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 중에 에티오피아와는 새마을운동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요. 우간다와는 새마을금고 이행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순방지였던 우간다와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초청 연수를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코트디부아르와 부룬디, 그 민주콩고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새마을 지도자 초청 연수를 더 확대하는 건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우간다에 지역민 스스로 새마을운동을 시행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자생마을 과정도 마련한다고 하고요. 2017년부터는 그 키르키즈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또 콜롬비아라든지 과테말라 등 이 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중남미 국가에 대한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세계 새마을 지도자와 개도국의 고위 관료, 또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요?
네. 1500년 전, 그러니까 서기 500년 정도에 살았던 신라시대 여성의 얼굴이 3차원 컴퓨터로 복원됐습니다. 경주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여성의 유골을 토대로 한국의 공동연구진이 거두어낸 성과인데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이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실렸다는 소식에 전해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라 여성의 얼굴, 현대 여성보다 전체적으로 머리뼈가 앞뒤로 길고요. 좌우로는 좁고 위아래는 짧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갸름한 얼굴형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마름모꼴 형태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고요. 현대 네. 기준으로 보면은 미인형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마는 뒤로 좀 경사진 형태이고요. 얼굴뼈 윗부분이 지금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좁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신라시대 여성 얼굴을 컴퓨터 기술로나마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전 경주시 도로공사 중에 발견된 그 목광묘, 나무로 된 묘 속에 이 한 사람의 유골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서진 채로 발굴된 여성의 머리뼈 조각을 하나하나 이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맞춰서 일궈낸 성과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신라시대 사람의 체질과 얼굴 생김새 어떨까, 식생활과 유전자 등 신체 정보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을 연구진들이 풀어냈습니다.
네.
발견된 그 신라 여성의 유골로 보면 한 30대 후반으로 키는 155cm 전후라고 하고요.
네.
숨지기 전까지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던 그런 불자에 가까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이번 연구 성과를 그 인골 연구 분야를 한국의 수준을 선진국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옛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는 그런 소식이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제7차 미국-라오스 연례포괄적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국방부와 국제개발처 관리들을 이끌고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러셀 차관보와 라오스 외무부의 송펫 홍봉누앙 차관은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또 두 당국자는 오는 9월로 예정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 관리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서 라오스가 수행하고 있는 의장국 역할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과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지뢰와 불발탄 제거와 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발탄 제거와 처리는 라오스 국민의 삶과 경제에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관리들은 인도차이나 분쟁 중 실종된 사람들의 유해 발굴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당국자들은 또 5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의 종합적인 라오스 경제개발 지원 계획 목표에도 합의했습니다. 라오스의 생펫 부장관은 라오스의 영양과 보건, 교육, 무역,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기간 중 라오스 관리에 대한 영어 등 미국의 연수 지원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라오스 관리들은 또 영내 문제와 국제적인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폭넓은 관계와 미국과 라오스의 건설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